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역은 단연 서울입니다. 1949년 현인의 곡 럭키 서울은 해방 후 활기에 가득 찬 서울의 모습을 노래했죠. 60년대 이미자의 서울이여 안녕에선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산업화의 중심지 서울을 엿볼 수 있고요. 경제가 급성장하던 80년대 가수 이용은 희망의 땅 서울을 노래합니다. 같은 공간 서울이었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은 달라졌던 것이죠.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한 대중음악 속에는 당대의 사회상과 삶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데요. 굴곡진 현대사의 매 순간마다 위안과 힘이 되어왔던 우리 곁의 노래들. 시대가 만들고 시대를 만들었던 대중음악을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로 11월 셋째 주 토요 인문학 콘서트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오늘 만날 책은 1960년에서 70년대 한국 대중음악을 세세하고 다채롭게 그러면서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출판사 알마에서 나온 한국 대중음악사 산책. 저자이신 대중음악평론가 김형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찬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대학에서 한국 대중음악사 강의도 하셨고 또 여러 매체의 대중음악 이야기 연재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상 심사위원, 영상물 등급위원회 심사위원도 지내셨는데요. 남들보다 뒤늦게 대중음악을 공부하셨더라고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도 참 재능생활 생각하면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뭐 음악에 재능도 별로 없는 내가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에 밥을 먹고 지금 방송에 출연한다는 게 참 신기하고 기특해요.
네.
사실 저는 원래 공대가 전공이었는데
그러셨더라고요.
그게 안 맞아가지고 대학 중퇴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음대로 가셨죠?
그 가기까지 좀 아픔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학교는 관두니까 평소에 좋아하던 음악을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게 이게 이제까지 왔네요.
결국은 적성을 따라서 또 직업까지 연결이 된 거네요.
적성은 처음에 몰란 거죠.
아, 네. 그래도 찾으셨으니.
망한 이유 찾았습니다.
네, 오늘 뭐 거의 베토벤 머리처럼 촥 하고 멋지게 하고 나타나셔서 역시 네. 예술가시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전에도 한국 대중음악사를 다룬 책들이 있었죠. 이 한국 대중음악사 네. 산책이 이전의 책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집필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집필로 가로서 첫 번째 선을 보이는 책을 낼 때 가장 고민이 두 가지였어요. 지금 이제 21세기잖아요. 그죠?
네.
자, 지금 21세기 대중문화. 지금 뭡니까? 뭐, 텔레비 켜면 화려하죠. 인터넷 오만 개 다 있죠. 모바일만 켜면 오만 사랑이 다 뜨잖아요. 이런 지금 현실 속에서 20세기처럼 대중음악 책, 뭐, 글이 주로 위주고 흑백 사진 몇 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찾질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제 21세기의 저술가로서 어떻게 이게 모바일 중심의 화려한 대중문화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에 내 책을 사게 만들 것인가 하는 이 고민 한 가지였고요.
네.
두 번째는 저도 이제 많은 책을 봤는데 책이 딱 두 가지입니다. 교수님들이 쓰셔서 참 의미는 있으나 참 이게 너무 어렵고 딱딱한 책.
네.
아니면은 뭐 일선의 현장 기자들이 쓰셔서 좀 야사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재미는 있으나 너무 가벼워서 또 잘 안 사지는 이렇게 양극화 되어 있습니다.
가십거리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재미있으면 의미가 없고 의미있으면 재미없어서 양극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네. 이제 재미와 의미를 둘 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가지 고민이었습니다.
네.
그 방법론은요. 화려한 이미지 시대니까 이 많은 사진들을 편집에 넣어서 아주 화려하게 편집해서 정말 사고 싶게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저도 대중음악 마니아인데요. 대중음악 마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대중음악에 빠져드는 이유가 우리 교수님들이 말씀하듯이 어떤 진지한 그런 것들이 빠져드는 게 아니라 우리 있잖아요. 뭐 70년대 때.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착 머리핏을 올리고 뒤에 도깨비 착 꽂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간지의 목숨 건다는 거잖아요. 저는 대중문화의 핵심하게 말해 간지의 목숨 거는 것, 즉, 디테일이거든요. 온갖 사소하고 다양한 디테일들을 온갖 사진을 통해서 제가 보여주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하고 네. 있습니다.
사진도 부지런히 찾으셨겠군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자료 수집하면서 저는 사진 자료 굉장히 정말 재미있고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2000년부터 도서관에 살면서 그냥 무식하게 모든 자료를 다 보겠다.
아.
예, 50년대부터 도서관에 있는 잡지, 모든 걸 다 보겠다 생각하고 이때까지 완전히 저인망식으로 자료를 수집해 와서 그중에 지금 일부가 책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을 보면은 관련 사진, 기사, 광고, 음반, 자켓까지 정말 자료들이 네. 방대하게 실려 네. 있습니다. 읽는 재미만큼 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네.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그 음악사뿐만 아니라 시대의 생활상까지 네.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네. 미소를 짓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오랜 기간 자료를 모으고 매달려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겠다. 네, 이런 짐작이 네. 들더라고요.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집필 시작한 지 11년. 계약한 지 5년 만에 책이 나왔고요.
11년이요? 네.
그만큼 이제 또 공을 많이 들이니까 편집에도 많이 시간이 걸렸고요. 네. 제 목표는 전례 없는 책을 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달성하셨죠.
모든 관행을 뛰어넘어서 네. 전례 없는 책을 내는 거였는데 첫 작품이라 그런지 뭐 이제 제 생각할 만큼 나오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네.
책을 보면은 566쪽에 달합니다. 저는 네. 무슨 사전 갖고 왔는 줄 알았어요.
가정백과 사전 같죠?
네, 아주 묵직하고요. 상당히 두꺼운 그런 책으로 백과사전처럼 네. 내신 책입니다. 책 내용을 좀 들여다볼게요. 한국 대중음악사 산책은 1960년대부터 네. 75년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지 네. 왜 또 1960년대 대중음악부터 네. 네. 이 책에서 다루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대중음악 시작은 일제강점기 우리가 이제 모든 게 근대화 일제강점기 시작되었듯이 대중음악도 일제강점기에 화려하게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일본이 물러가고 나니까 네. 이제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일본에서 모든 것이 다 활성화됐는데 일본이 물러가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이제 폐허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까지 거쳤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걸 시작해야 했던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50년대는 거의 이제 그 정말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느라고 문화가 제대로 발전할 여력이 없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60년은 이제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표면적 복구가 되고 이제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네. 도시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면서 이제 대중음악이 새롭게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60년대부터 ECP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60년대 들어서면서 그러면 음반도 좀 본격적으로 제작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음반은 지금 해방 이후부터 이제 음반사가 이제 남았는데요.
네.
부산은 피날 맞으니까 부산 대구에서 음반사가 시작되어서 항상 50년대까지는 부산 대구가 상당히 이제 중심지를 차지하다가 60년대가 되면 다 서울 올라가서 이제 서울 중심에 그런 음반 발매가 시작이 되게 되죠.
네.
그런데 60년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해방이 되면서부터 뭡니까? 일본 기준이 물러가고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한국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문화는 이제 미국을 따라가야만 이제 선진 문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그것이 네. 본격적으로 드러난 시기가 60년대부터이다라는 말씀이죠.
저도 7080, 이 80세대 중에 한 명인데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네. 이제 역시 80세대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 책을 받아들고 나서는 60년대부터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네. 아마 연배가 저보다 훨씬 위실 거다. 네. 그래야지 60년대 음악을 네. 좀 흠뻑 심취해서 네. 그것을 책으로 빠르시네요. 내지 않으셨을까 네. 그랬는데 그거는 정말 자료 수집의 힘이었군요.
제가 살은 시절이 60년대부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기억 이제, 안 나잖아요. 네.
적어도 이제, 예. 이제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 문화를 살았기 때문에 네. 자료를 보면은 대충 이해가 가죠. 이제. 이해가 가죠. 이제.
그러니까. 기억력이 예. 좋으신데.
그때부터 이해가 가는 거죠. 이제. 50년대를 봐도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의 미팔군이 주둔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 미팔군 무대가 네.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선망의 무대였다고요.
네. 미팔군 무대가 중요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모든 게 무대가 파괴되니까 음악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군들은 참 이게 우리가 미국에 참 미래한 이유가 거기입니다. 미군들이 이역만리에 자국의 청년들을 파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군수물자는 물론이고, 복지, 오락시설까지 파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퇴근 이후에는 그걸 즐기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미국에서 그걸 다 가져오자니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학사들을 한번 써보니까 잘하거든요.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이 또 음악에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팔군에서 한국 학사들을 고용해서 무대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좋은 대우와, 그런 훌륭한 음악들을 또 들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망하고 가장 A급 무대가 미팔군 무대가 한국인 악사들에게 이제 꿈의 무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60년대 당시에는 대중음악 가수들이 제대로 평가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었던 무대가 바로 미팔군 무대였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군요. 네. 그 책에 나오는 자료 사진을 보면은요, 당시 미팔군 무대 가수의 의상이 전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과감합니다.
네.
그 당시 잣대로 보면은 노출이 아주 심한 편이고요.
그렇죠. 예.
또 춤도 뭐 미국 스타일이고 네. 노래도 미국 최신곡을 불렀다고
네.
그래요.
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우리 대중문화에 계속적으로 네. 좀 영향을 줬겠군요.
생각해 보세요. 50년대 말 60년대 초.
네.
뭐 이렇게 트로트나 부르고 이런 뭐 민요나 부르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미팔군 무대라는 거는 미군들만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네.
뭐 과감한 노출. 당연히 장병들도 원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최신 음악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무슨 이렇게 지금처럼 방송이 발달돼서 악사들이 음악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네.
거기 가면 이제 모든 음악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팔군 무대에서 들었던 그 모든 음악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한국화되어서 60년대에 들어오게 되죠. 그게 이제 앞으로 소개할
네.
스탠다드파, 포크, 록. 그런 음악들이 다 미팔군 무대의 악사들이 거기서 듣고 배웠던 음악들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나 음악 좀 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팝송을
네.
들어야 됐던 그런 시대가 되겠네요. 당시 미팔군에 섰던 우리 음악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외국 가수는 누구였을까요?
자, 네. 50년대가 미국은 로큰롤의 혁명기죠.
네.
로큰롤의 왕은 엘비스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미국 장병들은 엘비스를 좋아하겠죠. 그럼 엘비스를 가장 잘 따라하는 사람을 미국 장병이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엘비스 따라하기가 악사들 사이에 이제 첨단의 유행으로 떠올랐던 것이죠.
네.
그걸 잘 보여주는 그 제 책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 김투자 편 뒤에 보면은 당시 자료 사진이 있는데요.
네.
당시에
그 트위스트 김.
엘비스 따라하기.
네네.
저 청춘 영화에 그 감초로 등장했던 조연 배우 트위스트 김의 복장을 보세요. 청바지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청청 네. 패션이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남석훈 씨. 가수이자 배우였습니다.
네.
엘비스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네.
또 저 극장추의 왕자였던 정원 잔일이 완전히 엘비스 따라하기입니다.
아. 그런데 저는 엘비스 따라하기 그러면 남진 씨가 제일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라하기를 했었군요.
네.
그런데 사실은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따라하기를 통해서 네. 새롭게 또 창조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따라하기 끝이지 않거든요.
네.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그 쭉 60년대에 대한 음악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전후 우리 대중음악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봤습니다. 잠깐 퀴즈를 드리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우리 대중음악사의 큰 획을 그은 가수에 대한 문제를 드리죠.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해서 1964년 동백아가씨를 발표하는데요. 이 노래는 35주 동안 가요 순위 1위, 20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미성 또는 1960년대 트로트의 근대화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흑산도 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여자의 일생 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키면서 엘레지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한명숙, 2번 윤복희, 3번 이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김형찬 씨의 한국 대중음악사 산책 또는 아이로페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1950년, 60년 초반까지 우리 대중음악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곡을 한 곡 좀 뽑아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국 따라하기가 시작됐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한국 사회는 너무 그때 모든 것이 파괴되고 누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라도 이제 미국의 화려한 세계를 상상하는 거죠. 그 좋은 예가 이제 명국환 씨의 아리조나 카우보이인데요. 이제 그
제목부터.
네, 말을 타고 이제 카우보이 말재측을 흔들며 역마차를 타고 광야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고개 넘어 주막집에 아가씨가 그립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몸은 한국에 있으면서
네.
미국의 그런 이상향을 동경하는 그 가사를 잘 담아낸 게 아메리칸 드림을 잘 표현하는 게 명국환 씨의 아리조나 카우보이입니다.
네, 그럼 직접 들어보죠. 명국환 씨가 부르는 아리조나 카우보이. 아, 리듬이 이렇게 정겨울 수가.
미국의 거의 네. 컨트리 리듬이죠.
네, 아리조나 카우보이 네. 명곡환의 노래였습니다.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김형찬 씨와 시대와 함께 울고 웃었던 우리 대중음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드린 퀴즈 한 번 더 드리죠.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해서 1964년 동백아가씨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이후에 흑산도 아가씨, 선마을 선생님, 여자일생 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키면서 트로트의 여왕, 엘레지의 여왕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1960년 트로트의 근대화를 이룩한 이 가수는 누굴까요? 1번 한명숙, 2번 윤복희, 3번 이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소중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도서출판 알마에서 나온 한국 대중음악사 산책 또는 아유르페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아,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어머니께, 아버지께 여쭤보시면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60년대로 들어가 볼게요. 당시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경향이라든가 네. 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60년대 두 가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한국 사회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미국이 한국 사회에 이제 기준이 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농어촌을 떠나서 도시로 몰리면서 이제 도시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요계는 두 가지 혁신이 생깁니다. 자, 트로트. 일제시대 때 이난정 씨의 그런 트로트에서 이제 60년대 도시화 미국적 라이프스타일을 만든 이제 트로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스타일을 반영하는 새로운 장르 음악들이 60년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큰 변화의 조짐입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음악이 등장을 하면서 가요계의 흐름을 바꿔놓게 되지요. 네. 지금 나오는 이 노란 샤스의 사나이 잠깐 들어볼까요? 네, 한명숙 씨가 부른 노란 샤스의 사나이예요. 원본 그야말로 오래된 그 LP판에서 지글지글하는 소리랑 같이 들으니까 더욱더 이렇게 정겹게 느껴지네요.
아마 LP 좋아하실 분들은 아마 그게 아마 그냥 자장가를 들으실 겁니다.
네, 그게 아주 상당히 작은 걸로 맨 처음에 나왔었다고.
네, 10인치 LP라 부르죠. 아. 한 면에 네 곡이 수록되는.
네, 그 손바닥만한 그런.
손바닥만 조금 더 크고요. 네네. LP가 조금 작고.
그렇군요. 네. 당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노란 샤스의 사나이가 네. 나오게 되고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나왔을 때 61년이거든요. 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5.16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좀 상당히 사회가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자, 근데 있잖아요. 이 곡이 그 분위기를 완전히 일신하면서 대박을 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노래 들으니까 뭐 그런갑다지만 이게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노래였습니다.
네.
첫 번째, 노란 샤스의 사나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런가요?
아, 지금도 남성이 노란 샤스를 입고 나갈 수 있는 거는 발랄한 20대나 가능하지.
네네.
그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남눈치 보잖아요.
네. 오늘 연두색 옷 입고 오셨는데.
이게 21세기 저 같은 직업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당시에 60년대 남자가 노란 샤스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아주 획기적이었다. 네.
실제로 불가능했지만 패션이. 상상적인 이미지를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그 상상적인 이미지 소비가 당시 경직대 분위기에 맞아들었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가사 내용이 달랐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이미지가 그죠. 네. 두 번째는 당시에 모름지기 여자 가수의 목소리라는 거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가장 좋은 목소리인데 이게 지금 허스키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데 새로운 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군요.
예. 이제 근데 이제 항상 모든 사회의 금기라는 거는 영웅이 태어나면은 그 금기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여기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허스키 분위기, 있을 수 없는 노란 샤스 이미지가 대박을 치면서 그냥 허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꿔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어요.
일부러 방송에서 많이 틀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 노란 샤스의 사나이가 수록된 음반 표지를 보니까 특이하게도 남자 얼굴을 네. 스케치한 거예요.
네.
음반 제목도 네. 영어를 상당히 많이 썼는데요. 네.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네. 손서구. 멜로디.
멜로디. 뉴스, 대한 뉴스처럼.
멜로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오란 샤스의 네. 사나이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곡이 이렇게 큰 성공을 할 거라고 전혀 네. 예상치 못했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A면 첫 곡이 아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게 음반 자켓이 지금 작곡가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모름지기 네. 가수의 얼굴이 들어가는데 왜 들어갔냐. 이제 손석구 씨는 가수가 중심이 아니라 작곡가 나. 내가 지금 쓰는 곡의 스타일이 중심이다라는 걸 선언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담았고요.
자신만만하셨네요.
네. 그래서 손석구 씨 음악은 다릅니다. 손석구 씨 생각한 거는 이때까지 음악들이 너무 이제 근대화 이전에 너무 농어촌적인 그런 분위기였고 지금 도시화되고 미국화되고 있는 정서를 못 따라간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정말 도시화된 미국되고 있는 그 생활의 소재들을 가사를 만들어서 보다 미국적이고 발랄하고 밝은 그런 노래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 어느 정도나 팔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요사에서 정말 대박을 치는 곡이 이제 몇 번 있는데요.
네.
뭐 이후에 이미 동백 아가씨, 신중현이 미인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네.
이게 대박이 뭔가 하면은 청계천 상가에 이 음반만 찍는 거예요.
아하.
이 음반을 사야 다른 반을 줘.
네. 아, 끼어 팔기를
네,
할 정도로.
네, 그래야 이제 그 대박이거든요. 엄청난 대박이죠. 지금 치면은 우리 저 김건모가 잘못된 만남 280만이라 하잖아요.
네네.
아마 그거 버금가는 대박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미 평정을 했고요. 동남아 순회 공연을 가는 거죠. 동남아 순회 공연 가서 아시아의 톱싱가가 되게 되고 예를 들어 태국에서 자신의 음반을 또 취입하고 도나샤스를
네.
취입하고
음흠.
대만에서는 중국어 버전으로 만들어져서 화교권에게 불리고 파월 장병 공연을 다니고 미국 공연까지 가는 이런 이제 동아시아권 아시아권 스타가 되는 정도로 이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면서 이제 가요사를 갖다 그냥 들었다 놓는 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곡가 손석구 씨는 본인의 사단을 이렇게 형성할 정도로
예, 그 이후에
성장하게
이제
되죠.
손석구 씨를 받으려 곡을 받으려는 가수들이 이제 몰려들면서
네.
예, 손석구 사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이 속속 등장하면서 트로트 음악이 점점 기우는 듯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역전시킨 가수가 등장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60년대 딱 오니까 이제 트로트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사회생활은 변하고 있는데
네.
트로트는 여전히 일제강점기 인한형 스타일의 음악인 거예요.
네, 눈물 흘리게 하는
네, 그렇죠. 거기다 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민요가수, 신민요가수, 황정자, 성춘희, 최숙자, 눈비로 연평도 이런 스타일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여전히 농어촌적인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노래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군가의 또 트로트를 갖다가 판세를 뒤집으면서 다시 이제 변혁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인물을 이제 띄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누구냐? 그게 이제 이미자가
네.
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미자 씨 하면은 맨 처음에 저희가 문제로 내드리긴 했습니다만 동백 아가씨 맨 처음에 이렇게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전에 곡 또 있습니다.
네, 그게 데뷔곡은 아닌 거죠?
네, 아니죠. 네.
네. 책을 보면 이미자는 트로트의 근대화를 달성했다라고
네.
돼 있는데.
네.
아니 트로트의 근대화가 뭘까?
뭐
이렇게.
우리 근대화 어려운 의미가 아니라
네.
우리가 뭐 경제의 근대화, 뭐 산업의 근대화, 뭐 교육의 근대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보다 도시화되고 자본화되고 뭐 세계적인 트렌드, 뭐 당시 미국이었죠. 예, 그렇게 되는 것들을 근대화라 말합니다.
음흠.
그럼 이제 일제강점기 정말 그 촌스럽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트로트를 이제 60년대 맞게 바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이제 큰 일을 한 이미자 씨가 어떻게 데뷔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미자가 64년에 동백 아가씨 대박을 터뜨리기 전에 사실 곡들이 또 있습니다.
네.
59년에 히트한 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히트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미자를 끌어들인 사람이 이제 미도파 레코드거든요.
네.
미도파 레코드에는 이미 이미자 전에 최숙자라는 이제 스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도파 레코드 사장이 최숙자에게 그 동백 아가씨를 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최숙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게 돼서 결국 이제 이미자 앞으로 떨어지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참 또 재밌는 게요. 이미자가 그 곡을 취입할 때는 더운 8월 여름이었고요.
네.
한 임신한 8개월 만삭의 몸으로 배가 이만해서 지방 공료를 갔다 와서 바로 녹음실에 불려와서 녹음을 했다는 거거든요. 당신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냥 큰 다라이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얼음을 담궈서 거기에 이제 수거를 적셔서 몸을 식히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예, 그랬는데 네. 이 음반은 사실 독집이 아니라 OST 음반입니다. 영화 동백 아가씨의
네.
OST 음반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더라고요. 신성일, 엄맹난 주연의 영화의 그
그렇죠.
OST였는데
네.
뭐 해일 수 없이
예. 영화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년이
시작하는
이제 섬마을에 저기
네.
촌에 여행하러
네.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섬처녀와 눈이 맞아서
어머.
이제 연정을 나누다가 이제 남자가 떠나는 거죠. 여자가 이제 그 떠난 남자를 그리면서 이제
네.
동백꽃처럼 이제 한이 맺혔다는 그 얘기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어떻게 그 해피엔딩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엄혜진 씨와 신성일 씨는 잘 이루어지나요?
해피엔딩이 안 돼야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네. 그 가슴을 안고 동백아가씨를 들으며 이 LP판을 동을 냈다고 하죠, 여성 팬들이.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영화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고 그 영화가 뜨면서 이제 이미자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제가 그 이미자 씨 인터뷰를 위해서 댁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노래면 노래, 살림이면 살림. 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직접 담근 장항아리들을 네. 저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네. 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스타일 생활을 하면서 살림 기술을 다 익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뭐 장사익 씨하고 이미자 씨 네. 조인트 콘서트도 성황리에 하셨는데 네. 아직까지도 현역이시라는 거. 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점이 네. 정말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935년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그리고 트로트의 근대화를 가져온 1964년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두 곡을 직접 비교하면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은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네. 둬서 들을까요?
먼저 이제 이 창법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그 분위기가 이 창법에 녹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정 표현. 감정 표현이 과연 어떤지 그 두 가지를 한번 유의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입니다. 1935년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목소리가 정말 꾀꼬리 같네요.
들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없어요? 잘 이해 안 되는.
글쎄요.
이게 이제 일제시대 시작된 엔카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아. 빠른 거예요. 엔카가 빠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감정 표현은 어떤가요?
감정 표현이 지금 좀 굴곡이 없잖아요.
좀 밋밋하게 쭉.
밋밋하게 쭉 나가죠. 그죠? 예. 예. 그게 이제 아마 저는 일제강점기 때문에 함부로 아. 감정을 표현 못하고 억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창법 중에서 자, 목포 오이의 사랑. 아롱 저진호자 이게 막 이제 민요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아하.
우리 시김태라 부르죠. 시김태 그죠? 할머니들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적 사회의 뭐그 노래였던 민요의 그 풍들을 트로트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근대화되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트로트의 근대화를 가져온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는 어떤 느낌일지.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이제 도시 생활에 맞게
네.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의 어떤 그런 폭을 한번 보시고요.
네.
그다음 창법이 과연 정말 이제 그런 어떤 농어촌적인 분위기를 씻어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유의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백 아가씨입니다. 제가 아까 괜히 흉내를 냈나 봐요. 동백 아가씨는 바로 이거네요. 엘레지의 여왕 네.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앞서서는 이난영의 목포의 네. 눈물을 이렇게 비교해서 들어봤어요.
네, 어때 이미자 창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뭔가 이제 더 감정이 네, 호소하는
감정이
듯한,
호소하는 듯한 거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 네. 드네요.
근데 또 이상한 게 근데 이미자가 트로트의 여왕이라 그러는데 지금 트로트적인 기교가 없잖아요.
음흠.
그렇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 안 한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 뭐 트로트 꺾기가 대표적이라 그러는데 트로트의 꺾기는 남자는 나훈아가 시작했고요. 여자는 기교의 절정이 주현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자는 지금 그 근대화 이전의 유산인 민요의 꺾기 그런 걸 없애버린 거예요.
네.
노래를 평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교를 없앴습니다. 기교를.
네. 시원하게 쭉
그렇죠.
뻗어나가니까요.
없앴고 감정의 폭은 크게 했죠.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미국화되고 도시화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사회 변화에 딱 맞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미자가 많은 대중이 기다리는 바로 그것을 보여준 거죠.
그 이미자 씨를 엘레지의 여왕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그건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지만
네.
두 번째 대중들과의 관계.
엘레지가 일단 뭔가요?
엘레지는 엘레지. 뭐 비가 슬픈 노래라는 얘기인데
네네.
지금 이제 트로트의 별칭이라 보면 될 겁니다.
아, 트로트의 네. 별칭으로 네. 엘레지를 네. 쓴 거군요.
이미자가 항상 한복을 입고 나왔거든요. 한복을
아,
입고
그래요?
나와서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물론 나라를 구한 것은 남자 장병들이었지만 폐허가 된 그 가정을 구하고 사회를 구한 것은 집안의 어머니와 장녀 누나들이었습니다.
네.
그죠? 그 사람들이 없다 네. 그러면은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음흠.
그래서 이제 이미자가 한복을 입고 나온 이유가 바로 이제 어머니와 그 맞다른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무리 남자라도 집안에 고생한 어머니와 누이의 생각을 하면은 눈물 흐르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60년대 대중에 맞게 변형된 혁신된 트로트를 보여주었고
네.
바로 대중들이 원하던 그 이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이미자는 트로트의 근대화를 달성하면서 대중들에게 각인되는 이제 엘레지 여왕으로 네. 등극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1960년대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두 분이 있어요. 남진과 나훈아. 네. 두 걸출한 스타의 대결은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죠.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됐었어요?
아마 요즘에도 이 정도의 라이벌들은 없을 겁니다. 뭐 우리 트로트계 4대 천왕이신 네. 저기 누굽니까?
태진아 씨 말씀하시는
예, 예, 송태관 씨 두 분도 네. 항상 뭐 스스로 라이벌전을 펼치시는데 네. 진짜 정말 그보다 더한 정말 본인들은 물론이고 팬들까지 정말 사생결단에서 달라들었던 그런 라이벌전이 60년대 시작되어서 70년대는 얼마 가죠. 네. 그 남진과 나훈아의 라이벌전입니다. 뭐 남진이 먼저 스타가 되거든요. 스타가 네. 돼서 군대를 가요. 그런데 네. 그 사이에 이제 무서운 신인이 떠올라요. 그게 나훈아가 되는 거죠.
아하.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월남전에 남진 씨가.
그래, 나오죠. 예, 맞습니다. 예.
참전하는 거?
신문지상에서는 남진이 제대하기 전부터 이제 막 뛰어는 거죠. 이제 막 제대를 하게 되면 두 사람의 불꽃튀긴 이제 스타와 지금 떠오르는 지금 스타 둘 중에 불꽃튀는 대결이 벌어질 거라고 이제 온갖 매체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제 군부를 지피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워낙에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에 더 라이벌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대한 이후에 드디어 이제 리사이틀전으로 포문을 열기 시작하죠. 네. 1차 리사이틀이 71년이고요. 2차 리사이틀이 72년인데 항상 명절에 추석 설날을 끼워서 이제 대규모 이제 리사이틀전을 벌이면서 이제 상대방의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엄청난 이제 팬들이 몰려가서 이제 난리를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대 대결은 뭐 또 모자라가지고 또 영화에 출연하잖아요. 그가 또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화까지.
네. 그러면은 만들었군요. 뭐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면은 그다음은 양쪽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시인이 작느냐.
아.
그러면 또 이제 시나리오 작가가 그다들이가지고 시인을 똑같이 만들어요.
왜 같은 영화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러실까.
그래야 이제 돈이 되니까. 돈이니까 좋았는데 주사에 기사임 네. 벌어지니까 시인 수도 똑같이 해야 되고요.
아.
심지어 나중에 그 올라간 자막 있잖아요.
네.
자막 순서 누가 또 먼저 하냐가 또 싸움 붙은 거예요.
같이.
결국 공평하게. 좌우로 같이 올라. 이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겠네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그 남진 씨가 님과 함께 부르면 여성들이 쫙 쓰러지고 또 이쪽에서 나훈아 씨가 사랑을 부르면 또 쫙 쓰러지고 네. 그랬잖아요.
상대방 이제 자기 좋아하는 팬 앞에 몰려간 꽂아버리고 난리치다가
네.
상대방 가서 나오면 또 싹 빠져버리는 90년대부터 시작된 그런 팬들의 그런 팬덤이
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 두 분의 음악적인 스타일은 어땠습니까?
남진은 일단 외모가 곱상하고 귀공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시적인 사람들이 좋아했고요. 그리고 또 스타일 굉장히 노래 스타일이 팝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로트로 시작했지만 미국의 팝송까지 다 아우를 수 있었던 게 남진의 이미지입니다. 반대로 나훈아는
귀공자 이미지 남진 씨.
그렇죠. 남진의 남진 씨의 별명은 백돼지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고 귀공자라는 걸 좀 이제 약간 그렇게 해서 백돼지 됐대요.
이것도 힘이었고요. 남진 씨 팬들이 또 막 전화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원래 백돼지였습니까?
나훈아의 네. 별명 뭔지 압니까? 소도둑입니다.
맞아요. 저 이거 들어봤어요.
네. 네. 얼굴이 좀 시커멓고 남편도 터프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불렀고요. 그래서 나훈아는 도시에 살지만 농어촌에서 올라와 정착한 그런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남진은, 나훈아는 또 그들의 정서에 부응해서 굉장히 그 한국적인 스타일. 트로트지만 한국적인 스타일. 그래서
네.
나훈아가 내세운 게 이제 꺾기랑 무기죠.
아하.
남진은 이제 아주 부드러운 팝적인 창법을 같이 구사했지만은 나훈아는 좀 이렇게 터프한 꺾기까지 넣어서 이제 그 차별적인 팬들을 확보해 나갔죠.
네.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는 남진 씨 또 나훈아 씨의 그 대표곡이라 그러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나훈아는 뭐 녹슬은 기찻길. 그게 지금 지방에서 올라와 사람 정서를 대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남진은 뭡니까? 가슴 아프게. 그죠?
네.
가슴 아프게 하면은 그냥 여세정들이 이제 쓰러지는 거죠.
네.
그 나훈아가 보면은 정말 물론 남진과 나훈아 다 이제 좀 이렇게 노동자분들이 좋아했지만 나훈아는 농어촌에서 올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좀 도시에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했었어요.
네.
그 증거가 지금 제 책에 사진이 있는데요. 나훈아 편에 그 보면은 뒤편에 보면은 사진 하나 있어요. 그 사진이 뭔가 하면은 평화시장 저 봉제
네, 네, 네.
봉제 그 간의 공급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2층 다락에 저 끝에 보면은 음반 사진이 있어요. 그게 지금 누구로 보입니까? 그게 바로 나훈아 음반이죠.
아, 그만큼 네. 좀
힘든 일을 하시는 예, 지방에 올라가신 분들이 나훈아를 더 좋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또 노래는 정말 잘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기의 대결, 그야말로 네. 걸출한 스타 대결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래서 서로 상승작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복한 시대죠.
네네. 네. 얼마 전에 그 남진 씨를 뵀어요. 네. 지금 70이 다 되셨는데 네. 세월이 정말 비껴가신 것 같고 네. 여전히 여성 팬들이 따라다니시면서 초콜릿과 네. 음료를 네. 챙기는 걸 보고 네. 감동을 받았던. 네.
네. 나훈아 씨도 요즘은 그 모종의 사건으로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적어도 2000년 전까지만 나훈아의 장기를 뭔지 압니까? 명절에 명품 라이브 공연을 벌이는 거.
예, 예.
라이브의 황제가 트로트계에 나훈아였습니다.
네.
나훈아는 그 이후로 자기 곡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트로트 싱어송라이터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엄청난 그 곡들도 써내고 또 활동을 했습니다만 요즘 뵐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자, 이 시기에 또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분 계시잖아요.
네.
뭐 미니스커트와 함께 예, 나타난
미니스커트 열풍으로 한국 사회를 또 들었다 놓았던
네.
윤복희 씨이죠.
네. 그 음악적으로도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이제 음악보다는 좀 이제 스타일 면에서 좀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뭐, 물론 이제 미니스커트랑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군 이래로 가장 급속하게 여자의 취미를 끌어올린 사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이바여대생들이 발목 드러나오는 치마 입었다가 할아버지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고작 발목 때문에. 그죠? 근데 몇십 년 사이에 지금 무릎이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네, 네, 결혼식 때도 미니스커트 웨딩드레스를 입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패션 트렌드 세터였죠.
네, 네. 그 음악적으로는 어땠어요?
예, 그 윤복희가 이렇게 너무 스캔들, 뭐 패션 트렌드 쪽에 많이 주목받다 보니까 음반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음악적으로는 좀 조명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 가수들은 모름지기 좀 조신한 그런 분위기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렇게 몸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꽂아는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노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복희는 상에 그 미국과 영국에서 첨단 음악을 다 섭렵하고 왔지 않습니까? 무대에서 이제 활발한 이제 스테이지 매너를 보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무대를 봤던 당대 탑 여가수들이 그냥 이제 기가 그냥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윤복희 씨가 해외에서 상당히 큰 많은 이제 그 동남아도 그렇고 미국까지 가서 또 영국에서도 활동을 하는데 반대로 해외 가수들이 내한 공연을 하기도 했었나요?
60년대에 많았었죠. 제일 먼저 50년대에 제일 유명했던 내한 공연이 패티 페이지인데요.
아.
패티 페이지도 우리 한국에서 엘비스 따라하기처럼 패티 페이지 따라하기 많습니다.
네.
패티 페이지 공연 때 워낙 사람들이 앵콜 요청이 많아서 앵콜 곡만 6번을 불렀다 그래요.
와.
그래서 그 이후에 패티 김을 따라한 패티 페이지를 따라한 가수가 그 유명한 패티 김이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네. 패티를
그래서 패티를 자기 이름을? 앞에 이제 예명으로 달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뿐만 아닙니다. 뭐 한명숙도 처음에 네. 작곡가 선소우 씨가 볼 때는 패티 페이지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럼 50년대에 그 유명한 청실홍실에 히트를 했었던 송민도 씨도 사실 패티 페이지 스타일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가수들이 대부분이 다 패티 페이지를 동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는 패티 페이지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조신한 여자 가수 스타일이거든요.
네. 어떤 노래 기억나세요?
패티 페이지 뭐 체인지 파트너. 예, 테네시 왈츠.
네.
예, 그런 것들이 뭐 불멸의 명곡들이죠.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무슨 시스터즈라든가 브라더스가 정말 많았죠.
그게 60년대에 네. 걸그룹, 보이그룹의 전성기 때죠.
그러게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룹 누가 있을까요?
남자는 이제 봉봉 사중창단과 블루벨스고요. 여자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제 걸그룹의 원조 김시스터즈. 한국에서는 이시스터즈. 그 정도가 이제 아주 유명한 보이그룹, 걸그룹이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 대중음악사 산책 1부에서는 1960년대 시대를 뒤흔든 음악 그리고 스타들의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 말씀드리죠. 19 순정, 동백 아가씨 등을 히트시킨 엘레지의 여왕 누구죠 선생님?
이미자 씨입니다.
네. 3번 이미자였습니다. 많은 분들 맞추셨을 텐데요. 일부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뵐 텐데요. 일부 끝음악으로 김영찬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죠?
네. 남진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전 남진의 데뷔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무슨 남진도 뭐 트로트의 뭐 대가를 알고 있지만 사실 처음 데뷔할 때는 팝 스타일의 노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게 65년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 처음 데뷔하는 이 사람을 독집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킹스타 레코드에서. 서울 플레이보이.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말 놀 줄 아는 멋있는 그런 젊은이의 이미지를 팝적인 스타일로 부르는 이런 가수로 처음에 데뷔했다는 것을 이 곡을 들으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남진 씨의 데뷔곡 서울 플레이보이 듣고 2부에서 다시 올게요.